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다윗의 생애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성경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또 자세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애가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요셉이 아닐까. 근데 어쩌면 이 요셉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달리 다윗의 인생에는 잘했던 일만 아니라요, 부끄러운 일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을 높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시사하는 것이 많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의 그 생애가 다 마치고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 자, 이 유언을 하는 장면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도대체 무슨 유언을 할까? 이 참 파란만장하고 하나님의 손에 정말 인도함을 받은 이 한 사람의 생애가 우리에게 남겨놓는 그 유언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자, 아마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그 말이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과 본론이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 명령이라는 말을 네 가지의 단어로 사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이걸 사중 강조하면서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중심, 말하자면 중심 잡기. 예, 중심 잡기. 중심이 뭐냐. 다윗은 그 중심에 너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중심에 와야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중심 잡기,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참 말은 쉬운 말인데 그러나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도 참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기를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도 그가 그 중심에서 이탈할 때도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았다. 근데 다윗이 그의 유언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말씀이 너의 인생에, 오고 오는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이 삼가라는 말은 watch, 영어의 watch,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인데요.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3절 말씀에 부연되는 설명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너의 인생의 중심에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왔다면 그럼 그 중심에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 중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와치, 말 그대로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것.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의 센터,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잡은 것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지키는 것, 중심 잡기 그리고 중심을 지킴, 이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꾸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센터에 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죠. 죄성이죠. 근데 다윗은 그의 한평생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을 쏟아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 그리고 이 중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지킨다고 하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좋은 유언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결 조건, 이 조건이 없으면 이 좋은 유언의 내용도 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3절, 4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글 번역에 대장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저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Be strong입니다. 강해라는 것입니다. 강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강하라. 힘을 가져라. 이게 이제 다윗 유언의 핵심 중에서 또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과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게 가능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그보다 더 핵심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파워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능력, 힘. 이런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 힘입니다. 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중요한 다윗의 이 유언의 핵심 중에 핵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초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가치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니까 힘이 돼야 합니다. 힘.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다시 한번 넓은 눈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정의를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definition 말 그대로 인생이란 뭐냐?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하십니다. 내 백성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는 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정의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 사도 바울의 인생 제일 마지막에 바울 자신이 본인이 자기가 살아왔던 한평생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사의 이름입니다. 제사,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인생이 다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인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살아왔던 한평생,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인생이란 뭐냐? 한마디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 여러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30년이든지 50년이 7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그 인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definition, 정의를 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명확합니다. 내 인생은 싸움이었다, 싸움. 전쟁이었고 싸움이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의 정의를 갖다 대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싸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싸움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자 이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요. 싸움이라고 할 때, 그때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싸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니까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이 다윗의 인생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메시지 그대로 힘입니다. 힘. 단지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영혼의 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경과 똑같이 정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가치를 붙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아, 이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그 이 못을 박듯이 한번 새겨보는 이 기회가 필요한데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인생을 영적 싸움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요.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설명을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쭉 하니 영적인 싸움에 대한 설명을 에베소서 6장에 그 10절 이후로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일 서두에 한마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서두에. 이게 전제가 돼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영적 싸움이 인생이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한글 표현에는 그냥 이렇게 쓱하니 지나가는 표현처럼 저렇게 나와 있지만, 역시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의 도움을 좀 받으면 바로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Be strong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건하여지고 하는 저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강해지는 것이다. 강해지는 것. 힘을 가지는 것이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다 중요. 지략도 필요하고 무기도 있어야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다 필요하지만 그거 다 두 번째고 제일 먼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힘이. 그래서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 똑같은 메시지죠. 자, 이거보다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강조하신 강조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강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야 이거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하게 강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힘을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저 누가복음 11장 11, 21절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서 네가 지금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십니다. 근데 대항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게 바로 21절과 22절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강한 자, 스트롱맨이죠.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의 대답은 더 강한 자. 우리가 하는 말로는 조금 이렇게 야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식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아니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힘의 논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힘의 논리라는 말을 할 때는 별로 좋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무슨 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힘의 논리는 안 좋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가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이 강한 자는 무너지니까 누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느냐? 더 강한 자가 오면 무너집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힘이다 이것입니다. 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결국 이기셨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네.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힘의 싸움입니다. 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힘입니다. 힘.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내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죠. 내 안에 힘이 있느냐, 내 안에 힘이 없느냐 그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 정말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얼마나 이 성질을 내는지, 성질 낼 때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우리 남편은 얼마나 힘이 남아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힘이 남아돌아서 성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힘이 없어서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남편이 이렇게 성질을 내는 이유,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힘의 문제입니다, 힘. 성질이 남아돌아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남편의 문제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넘친다. 자꾸 소리가 자꾸 커진다. 자꾸 내가 성질을 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힘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불같은 성질 말고 불같은 성령. 성질과 성령은 다름. 성질은 힘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힘이 충만할. 그러니까 이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요. 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셀프 컨트롤, 말 그대로 자기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자기의 말이 다스려지고, 자기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이게 잘 안 다스려지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은, 아, 내가 지금 힘이 고갈됐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죠. 힘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안 드린 사람 둘 중에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남편은 예배를 안 드렸다. 부인은 예배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사과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이 먼저 사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배를 드렸다, 부인은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사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왜? 싸움, 부부싸움을 하면, 자꾸 설교 시간에 싸움이라는 말, 죄송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100이면 100 전부 자기가 사과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 앞에 너무 억울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사과를 계속 하느냐? 가만히 한번 돌아봤더니 예배를 드린 게 문제였다. 내가 예배만 안 드렸어도 내가 먼저 사과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힘을 받아, 힘을. 예배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게 문제였습니다. 힘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사과를 하게. 여러분, 겸손한 것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사과를 하는 것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힘이 있어야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예,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하느냐? 회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분리,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치고받고 싸운 교회도 있지만 그것만 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는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문제 없는 교회 속에 금이 있는 거죠, 금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선이 있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계파가 있는, 계파. 여러분, 계파 아시나요? 교회 안에도 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빌립보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했느냐? 처음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제일 끝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게 뭔가니까 유오디아 계파가 있고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계파가 있습니다. 유오디아 계파, 순두계 계파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게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 처음에 무슨 말씀을, 빌립보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저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라.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힘을 좀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저 말을 하는 이유는 힘이 없으니까 분열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런 것을 보일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그게 고민이에요. 잠을 잘 못 자고 그 고민을 합니다. 예. 그걸 기도할 때도 딴 기도가 안 되고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분열. 예. 누가 이렇게 좀 가까울 수는 있죠. 가까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이지 않게 금이 생기는 거죠. 금이.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싸우는 자체가 물론 싸우면 안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영적인 힘이 빠져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열의 조짐으로 나타나지만 앞으로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 분열이 제일 무서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지 않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통독을 해보셨죠? 음행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지 않고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뭡니까? 예. 분리의 문제입니다. 분열의 문제. 그걸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걸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가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예.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을 보여. 영적인 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분열의 조짐이 보일까?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삼손에 대한, 새벽기도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삼손이 정신 못 차리고 엇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새벽기도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뜻밖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를 삼손이 한 손으로 찢어서 죽이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신 못 차리는 삼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주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아까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힘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힘이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힘이 있으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아주 없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한 청년, 전 누군지 모르게 청년이 군대에 가서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군대에서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해를 한 거예요, 자해를. 왜 자해를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뜻밖이에요. 울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금방 안 되시죠? 여러분,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눈물이 안 나와요. 적당히 심하면 눈물이 나. 그건 적당히 심한 것이고 아주 심하면 아예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자기 눈물이 말라서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고통을 주면 눈물이 나올까 나도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해를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조금 남아있어야 그래야 회개를 하고 겸손해지는 것인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엇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힘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지려면 그냥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불러서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되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충만하게 만들 그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도 나타나고 겸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니 기도할 수밖에. 분열의 조짐을 다 보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도 기도할 수밖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간단히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 인도에 가서 그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고아들을 먹일 때, 그가 처음에 인도에 도착한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젊은 이 마더 테레사가 크리스마스 저녁에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먹던 이 맥주를 그냥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때 마더 테레사가 얼굴에 맥주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에게 맥주를 주셨군요. 저에게는 맥주를 주셨는데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뭘 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평온한 얼굴로, 침착한 얼굴로 맥주를 부은 남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금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힘이었습니다. 힘. 침착할 수 있는 힘, 당황하지 않는 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힘.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것은 좀 넘어가야 되죠. 그게 저는 소원입니다. 그냥 신경을 좀 안 쓰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 뭔가 힘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힘이다 이거죠. 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 직장 생활할 때 아직 기억나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말단 사원일 때 바로 위에 있는 대리, 성이 최씨였습니다. 최아무개 대리였습니다. 최대리, 최대리님. 그분이 일을 참 잘했어요. 제가 그분을 지금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그분은 스트레스를 좀 안 받은, 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게 능력이다, 저게 능력. 저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게 성질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 우울한 감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힘이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에 대한 말씀을 그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건 저는 이해가 되는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다윗의 인생에 몇 번에 한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그게 뭔가 하니까, 시글락에서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자녀들 다 잡혀가고, 근데 자녀들만 잡혀가고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 다윗의 가까운 신복들이 칼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상상이 가죠. 사무엘상 30장 6절 앞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건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영적이고 신비한 말씀이에요. 아니, 이 순간에 무슨 힘을 얻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죠. 간섭이시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뭘 하시는가 하니까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으로 다윗을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역전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쳐야 되겠는데, 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천수경 선교사님, 제가 가까이에서 한번 교제를 하면서 참 이분한테 제가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 그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장애인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참 그분에게 감동을 많이 받은 것, 제일 큰 건 뭔가 아니까?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쏟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한 사람에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참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그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할 때 일본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데,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힘들어? 이러면서 애들 친구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힘 때문에 그거 다 이길 수 있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분열의 조짐이나 다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이 성질을 자꾸 내면 여러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겸손해지기도 하고 말씀한 대로 회개할 수도 있고요. 이사야 40장 29절 앞에 있는 말씀대로 피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같은 말인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의 가치, 그 힘이 오늘 내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